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눈이 밝아집니다. 부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마음이 사랑이 넘치면 얼굴 표정에도 밝은 웃음이 늘 배경처럼 깔려 있어 만나는 이들을 기쁘게 합니다. 매우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사랑의 행동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찾기만 하면 늘 열려있는 이 보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의 게으름 때문이죠. 늘 감사하며 사는 밝은 마음엔 남을 원망하는 삐딱한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고 흥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남조선의 따뜻한 시로 시작하는 7월 둘째 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해바라기가 오로지 해를 향하여 고개를 들듯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린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의 힘듦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두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사랑하여서 이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오신 두 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수인 자매님, 지난 시간에 관계 세우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 손상된 애착으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다양한 관계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생각나는 역기능적인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지난주에 만났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무거운 갑옷 속에 가둬둔 현주 씨가 생각이 납니다.
네.
사람을 불신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대신에 오히려 사람을 멀리하며 경계를 세우는 모습에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짠한 마음이 아직도 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무거운 갑옷 속에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그 삶의 무게가 수인 자매님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 듯한데요.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갈등 관계가 힘들어서 어럿이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자신을 맞춰가는 관계가 기억이 납니다.
네.
자신의 마음은 무시한 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네, 그러셨군요. 관계는 상호간의 정서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소리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갈등이 힘들다고, 버티기가 어렵다고, 그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타인에게 자신을 맞춰가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결코 관계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외롭다면 스스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아마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는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죽이고 부모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요, 부모와의 진정한 정서적 친밀감이나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오늘은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갈등 회복력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회복력을 키워 갈등에 잘 대처하면 우리는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이 안겨주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주선 신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인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천태만상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관계가 완만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모두 이 문제가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의 숙제가 관계하고 또 많이 연결이 되죠. 네, 관계만 평안하고 행복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소리자매님, 연애 경험 있으시죠?
네.
네. 싸움을 하지 않는 연인은 좋은 관계가 있을까요? 좋은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아, 저는 싸움을 하지 않은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싸움을 하지 않는 연인이 있다고 하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느 쪽이 한쪽이 참는다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터질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 예. 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사실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는요, 가까워질수록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갈등을 풀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대인관계에서 조금은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갈등을 다 풀려고 하지는 않아요.
네.
세상사가 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수인자매님의 나눔 속에 삶의 연륜도 느껴지시고 또 관계의 지혜도, 예, 조금 엿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갈등을 풀려고 엄청 애썼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간을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갈등이 그 뭔가 빨리 풀려고 하기보다도 좀 천천히라도 잘 풀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둬서 천천히 대화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나눔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갈등이란 단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이 갈등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에 대해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갈등은 칡나무를 뜻하는 갈과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드 나무는 모두 콩과의 동클 식물인데 칡나무는 물체를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두 나무가 만나면 뒤엉키기 쉽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꼬이고 꼬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소리자매님, 갈등의 뜻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갈등이란 생각이나 입장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다투는 상태이다. 내적 갈등은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다툴 때 나타나는 것이다. 외적 갈등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 환경과 대립하여 나타나는 갈등을 말한다. 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생각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서 다름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갈등의 의미와 뜻을 알게 되니 갈등의 실체가 좀 보이시나요? 관계 회복은요, 꼬이고 꼬인 갈등을 얼마나 풀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행복 지수 또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사례를 통해서 갈등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저의 나그네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술자리를 중요시합니다. 술자리에서 툭하면 짜증을 내고 욕하기를 잘하는 나그네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투집을 잡는 나그네의 말과 행동이 이젠 버거워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나그네는 덕불 장군입니다. 모든 일상이 나그네의 말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아빠의 모습에 반항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들은 이젠 집을 나가고 싶어하고 나그네는 더욱 고집이 세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들과 나그네 중간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경제력이 없는 저는 이혼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엄마라는 자책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부 상담을 요청한 50대 중년의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 상담을 해보다 보면요,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 또는 왜 싸움이 더 커지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갈등을 회복을 위한 지시의 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첫째,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 갈등이 있는 부부는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길 원한다. 이들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권력을 일방적으로 독점해온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갈등 해결이란 일방적으로 순응을 하거나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이를 더 깊은 관계로 이어가기 위해 해결을 하기보다는요, 순응해버리거나 상대를 굴복시킬 기회로 여기고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상대가 바뀌도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길 원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생산적으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부부가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갈등을 풀기보다는요, 참거나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는 방식을 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 자신과 척척 맞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 제 모습도 많이 보이네요.
네, 그런가요? 어떤 모습이 소리의 자매님의 모습이 보이는지요?
아, 네. 저는 갈등이 좀 심각하게 다다르면 뭔가 풀 생각을 못하고 좀 도망가기 바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네,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상담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것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에 구애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적은 인간관계라도 확실하게 하자 하는 주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수인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성격과 기질에도 관계 방식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수인자매님이 선택한 관계 방식은 많은 힘과 또 노력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라고 하는 관계는 좀 경계를 짓는 예, 그런 관계 방식이 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갈등은 서로의 차이로 인한 다툼인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상대에게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면서 자신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네요.
네, 그렇죠. 늘 상대방의 흥이 말이나 행동을 비판하고요. 비난하여. 이런 사람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참고 사는 거야. 어디 내세울 게 없는 너랑 살아주는 사람이 있겠냐? 네 말고 또 있겠어? 뭐 이런 말로 자신에게 고마워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많겠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갈등 상황 속에서 자꾸 쌓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와 함께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서로를 힘들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조절하고요. 이성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푸는 방법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회피, 설득, 공격, 차단. 수능, 타협, 상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피는 갈등이 있다는 것조차 외면하는 것이다.
설득은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까지 집요하게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공격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차단은 갈등이 생기면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수능은 갈등이나 마찰이 싫어서 그냥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타협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갈등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취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부터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친구와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뭔가 설득을 계속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되고 타협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저의 주장이 너무 그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해서 좀 나중에 차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자, 갈등 상황이 닥쳤을 때 먼저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는군요.
네네.
네, 이해시키려고 설명하시고 또 타협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차단을 하시는군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 재미님은요?
네, 저도 상대에 따라 갈등 대처법이 다른데요.
그렇죠.
네.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네.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는 편이고
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네.
관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 본인이 이제 상대방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이 될 때는 순응하는 편이시고
네.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네, 차단하는 편이시군요.
네.
네, 단절이라고 표현했는데 맞나요?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우리 북조선 신장 여러분들도 두 자매님의 나눔처럼 자신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나 아내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요. 자신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생이란 무엇일까요? 상생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함으로써 갈등을 풀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상생만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요, 매우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원수처럼 싸우다가요, 또 사람들이 의외로 빨리 회복하기도 합니다.
부부 싸움을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앞사래의 50대 중년의 부부는요, 상담을 거치면서 나그네의 마음속에 사랑과 연결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급물살을 타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나그네의 덕불장군 같은 행동이나 자신의 마음대로 가족을 휘두르던 모습이 사랑과 연결의 역구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눔 관계 방식 중에 방어형과 지배형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강하게 자신을 표출하는 반동 형성의 모습인데요.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랑받고 싶고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성공의 경험이나 접촉의 방식을 잘 모르는 나그네는요. 자기가 경험한 방식대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행동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아내는 나그네의 여리고 착한 마음을 보게 되었고요. 바로 나그네의 진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아, 나그네의 진심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함께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보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화만 내고 버럭하는 나그네가 사실은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받고 싶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그네 또한 아내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그네인 자신을 바라보는 무표정한 눈빛 그리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아빠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관계를 더 이상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참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갈등은 스스로 풀리게 되었던 거예요.
상생의 모습이네요.
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뒤에 감춰진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상대방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친밀함의 수업료? 뭐 이런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과 회복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꼬인 갈등을 얼마나 풀어본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갈등 회복력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어느 정도 병치레를 해야만 우리의 몸의 면역체제가 활성화되어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갈등을 풀어본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갈등 앞에서 회피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갈등을 회복하는 화해의 기술인 갈등 회복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갈등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갈등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 먼저 소리자매님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네. 갈등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갈등을 상대의 인격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통 방식, 관점의 차이, 문화 차이 등 어떤 관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쌍방적인 문제로 본다.
갈등을 풀어냄으로써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서둘러 사과하거나 달래기보다 왜 갈등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시시비비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서로의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주목한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주목한다는 것은요. 흥분된 감정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난 뒤 서로의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대화하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숙한 관계의 태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과부터 하거나 상대를 달래려고 하는 경우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라는 식으로 사과가 아니라 기분을 풀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일 경우 반성하고 구체적으로 사과할 줄 압니다. 또한 상대에게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갈등을 서로의 입장 차이와 불분명한 의사소통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요. 갈등과 충돌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싸우고 난 뒤에도 회복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추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복 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네, 회복 대화에는요, 네 종류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북조선 신자의 여러분을 위해서 두 자매님이 회복 대화를 읽어주세요.
회복 대화는 첫째, 잘 잤어? 뭐 좀 먹었어? 와 같이 상대의 안부를 묻는 언어이다. 상대의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갈등을 풀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회복 대화는 둘째, 마음이 어때? 괜찮아? 아직도 속상해? 와 같이 상대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언어이다. 상대의 지금 마음이 어떻고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관심의 표현이다.
회복 대화는 셋째, 그랬구나, 그랬겠네 와 같이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언어이다. 상대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지금은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미안함을 느낀다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다.
회복 대화는 넷째, 함께해, 부탁해, 노력할게 등 실천하는 표현하는 언어이다. 속상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회복의 대화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의 회복 대화는요. 쉽고도 효과가 만점인 대화입니다. 이 회복 대화를 일상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가치는 존 E. 구동의 자세입니다. 존 E. 구동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자세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몸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몸을 돌보죠. 관계가 힘드신가요? 관계가 고통스럽다면 지금 관계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한 주간 회복의 네 가지 언어로 관계 회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수 자매님과 은미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말씀 묵상 방법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씀 묵상 방법 크게 네 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네. 읽기, 요약하기, 묵상하기, 적용과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계셔서 또 감사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과정으로 읽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과정으로 요약하기 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묵상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널리 알려졌을 때가 있어요. 남조선에 있는 교회 안에 널리 알려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남조선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말씀 묵상집을 본격적으로 출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묵상을 돕는 다른 책들도 있었지만 아마 이때부터 말씀 묵상집이 이제 발간이 되기 여러 권들이 이제 되기 시작했고 말씀 묵상집만 출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지역마다 남조선에 있는 지역마다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 묵상법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조선의 교회는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자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또 교회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남조선에 있는 교회는 정말 많이 모여요. 기본적으로 일요일에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날 또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보통 이제 금요일에 철야 기도회가 있고 또 매일 새벽에 또 새벽 기도회가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 많은 예배를 다 참석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젊었을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사실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더 많은 모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조선에 있는 교회는 정말 잘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성도들이 개개인이 본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주 모이는 공동체의 영성은 강하지만 개인의 영성,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성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갈급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방법이 한국교회에 큰 유행이 되었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약간의 부작용도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묵상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묵상한다고요?
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믿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언제 형성되어지고 돈독해지냐면 들을 때요.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부터 듣는다라는 거예요. 즉 묵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즉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고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는 잘 알아야 하지만 제대로 된 묵상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묵상해야 하는 말씀 본문을 얼만큼 알아야지 묵상이 가능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고 제목을 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 방송을 통해서 묵상할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묵상할 본문을 잘 이해하고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만나 시간에 이렇게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북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묵상을 잘할 뿐 아니라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맞아요.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한번 요약 정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요약 정리는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4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시작하네요.
네, 그렇죠.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노래하라 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노래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네,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인데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 두 자매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6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의와 정직한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저는 의인들의 여호와 찬양. 또 그리고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우리가 요약 정리할 때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그냥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적어도 이제 이거를 알고 묵상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묵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묵상하진 않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만나 방송 시간에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이제 한 번밖에 뭐 많으면 두 번밖에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요약 정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본문에 대한 해설, 설명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들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에 계신 성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본문이 묵상할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들으시고 또 요약 정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기억해 두셔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오늘 본문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인가?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북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정말로 오늘 본문의 요약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요약이 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거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한 오늘도 만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려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묵상할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주시는 것이 묵상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이제는 우리가 요약 정리를 했잖아요. 요약 정리를 했으니 이제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해 보시고 또 단어와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네. 마음이 와닿는 단어와 구절은 뭘까요? 그리고 그 단어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또한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 또한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든 행하시는 일은 진짜 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한 일처럼 네 저희를 뭐든 행하신 일은 다 저희를 위하시는 일이구나라는 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를 위한 행하심이구나.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우리 지수자매님의 감정은 어떠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어쩌면 저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아니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땅히 저희가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네.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네, 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 또 세상에는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말씀인데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다가왔고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또 충만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떻게 마음에 불안한 이런 걸 해소해 주시는 어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은미자매님 묵상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꼭 묵상의 내용이 없더라도 그 말씀이 와닿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묵상의 내용이 딱히 없는데 막 이렇게 억지로 짜내지 말고 먼저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 자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느끼는 것. 그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 나눌 때 꼭 묵상의 내용이 있어야지만 나누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좀 나눌 내용이 없으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눌 때 꼭 묵상의 내용을 안 나눠도 돼요. 나는 그냥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좋았습니다라는 정도만으로도 저는 묵상이다.
네.
그렇게 나눠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8절 말씀이 와닿았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말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외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우리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책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건 이 경외라는 단어랑 또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랑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은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러면 목사님, 네.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는 무슨 뜻인가요?
네, 인자는 다른 말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할 때도 많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 할지라도, 우리를 죄를 짓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결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용서를 믿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바라보고 혹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요약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그냥 진짜 아무 이유가 없어도 무작정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의 인자심을 믿는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